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정말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사말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다 괜찮으시죠? 잘 계셨죠? 네, 그럼요. 저희는, 교회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물어보는 사람이나 예의를 지켜서 저희가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안 괜찮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 여태까지 한 100명 중에 한 1명 정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책은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번 봄 학기에 제리 브리지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책 읽으시면서 잠깐만 우리 이거 조금 공부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셨죠? 바로 저희가 공부한 요한일서에 뒤이어서 요한일서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또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사귐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구체적으로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 공부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교제가 바뀌어지는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이 책이 한국말로는 진정한 교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책은 True Community입니다. 진정한 커뮤니티. 그러면은 우리는 커뮤니티의 단어에 매우 익숙하죠. 우리는 다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뭐 산타클라리타 커뮤니티.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죠. 온라인으로도 또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커뮤니티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우선 관심사가 같고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는 거죠.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을 커뮤니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true community, 진정한 커뮤니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믿는 자를 true commun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뮤니티와 교제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진정한 커뮤니티에서만 진정한 교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정한 커뮤니티에서만 진정한 교제가 성립될 수 있다.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교제란 무엇인가를 배우겠는데요.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의 중요성과 목적. 교제는 관계이다. 교제는 파트너십이다. 또 교제는 친교이다. 마지막으로 교제는 나눔이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쓰여진 사귐이라는 말이 바로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여러분들 다 아시죠? fellowship이 뭔지. 우리 펠로십 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시간 같이 보내고 친교해요. 그 바로 그런 펠로십을 말합니다. 교제 또는 펠로십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번역되는데요. 이 의미는 공통된 삶을 공유하다는 의미입니다. 공통된 삶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자들과 공동으로 생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공유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는 자들은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인디비주얼리,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들은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고 있죠? 자매님들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매의 관계죠. 형제의 관계고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셨습니까? 사귐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셨습니다. 그 전에도 다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배웠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이 신앙에만 존재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구약 사람들은 in Christ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in Christ,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서로라는 말을 each other를 찾아보시면은 이 신약에 있는 each other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헌신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화합하여 살라,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서로를 섬기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라, 그리고 서로를 훈계하고 또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서로에게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합시다 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대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은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한 요한일서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수차에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제를 청할 때나 교제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시간 있을 때 해요 하고 대답하고 피하십니까? 미루십니까? 아니면 쾌히 승낙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교제를 회피하고 있지 않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새 신자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데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 후서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이고 부족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가 말씀이나 기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교제는 하면 좋지.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꼭 교제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말씀이나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제를 등한시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은 여러분의 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참여하다, 협력하다, 나누다, 교제하다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두 가지 의미는 그래서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를 다 같이 그것을 쉐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유입니다. 나눠준다. 성경에는 코이노니아를 공동의 삶을 공유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교제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이나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바자회에 참여한다. 아니면 뭐 무식자들을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교회도 활동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관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린 자들의 연합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교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제를 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는 교제를 하셨겠죠. 아버지와. 하지만은 성도들 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들,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 신자들은 모두 이런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쩔 때는 다른 교인들이 방문할 때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가 교제할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저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만 가까운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교제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누구십니까?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만약에 우리가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공통 분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카머니 없어요. 카머니 공통된 점도 없고 공통된 어떤 목적도 없고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만나면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께서 주신 우리들의 구원과 사역과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공감하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분 한 분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 되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여기서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을 이따금 보게 되죠.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안 후에야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디나미네이션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장로교든 침례교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형제 자매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안 후에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가 짐이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교제는 동역 관계이다. 교제의 의미는 공동의 협력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동역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업상의 동업은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죠.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면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것, 그것이 보통 비즈니스의 파트너십이죠. 저희가 이제 동역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동역관계에 있는데 동역관계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동역관계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목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교제는 복음의 진전과 신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교회 가면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때도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훈계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저희가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동역 관계에 있습니다. 동역은 서로 땀을 흘려 일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쁨도 같이 하죠. 힘든 일도 같이 하지만 기쁜 일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옆에 있는 자매님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을 동역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역자? 파트너. 우리는 파트너. 나의 파트너가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짐을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프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둘이 같은 동역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파트너에게 해주시면 또 그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힘이 되어주는 이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서로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뛰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옆에서 자라나가며 결승선을 향해서 함께 뛰는 것입니다. 혼자 막 나 먼저 갈래 그리고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파트너는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든지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파트너가 있으십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파트너가 되어주십니까? 교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넷째, 교제의 또 다른 의미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Fellowship. 우리는 친교라는 말을 들으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친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화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에 찬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신 적 있으십니까?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신 적은 있으십니까? 친근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대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맨날 그러면 하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제 얘기나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친교의 대화의 내용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내용의 초점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본인입니까? 아이들? 세상? 건강? 뭐 셀 수 없이 많죠. 그렇다면 그런 주제를 나누는 것은 친교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대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대화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교가 아닙니다.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대화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잘하죠. 우리도 잘해요. 하나님을 빼뜨린 그런 대화 우리도 잘했고 잘합니다. 친교의 의미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알려준 내용을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만나서 해야 할 대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사역, 그가 하신 일, 그의 약속, 그의 계명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서없이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 그것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배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그래서 친교는 사실 상대방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상대방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진정성과 솔직함을 필요로 하죠.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는 물질적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교제를 영적인 것만으로 나누는데 그치지 않았죠. 그들은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건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물질적 자원을 나누는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고린도 후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궁핍한 자들과 우리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죠. 우리가 몸 안의 지체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은 서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몸 안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고통을 당하듯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물질적 소유를 나누게 되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몸의 지체로 비유해서 말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발가락이 제일 우리가 잘 안 보이고 맨날 신발만 신고 있지만은 발가락의 끝이 어디에 찧어가지고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조그만한 부위가 다쳐도 온몸이 다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가 아프다면 우리는 다 아파야 돼요.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은 같은 몸의 지체로서 특권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신자의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물을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100%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되겠죠.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제는 다과 교제입니까?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도전과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제의 패턴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교제를 원하는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안에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서로와 사귐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진정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의 적이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시고 저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에게 죄사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버지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가 only child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저희가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고 동역자로 묶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맺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이번 학기에 이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리고 해왔던 그런 교제에서 진정한 교제, 성경적인 교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